어떤 사람이요, 양쪽 귀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본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런 화상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잡았는데 전화를 받는다는 게 그만 다리미를 귀에다가 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다른 쪽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가 묻자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씩씩거리면서 글쎄 그 자식이 또 저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굉장히 짧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어떻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이 귀를요, 이 귀라는 단어를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뭐 한 귀로 듣고 마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들을 수 있도록 귀 쪽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듣지 않으면서도 듣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스럽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역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서 기도에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는 역겨운 것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뜨거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기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왕성하거나 아니 정말 뜨거운 기도 생활이 아니라 무기력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무기력한 기도 생활의 첫 번째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막 작용할 때 우리의 생각은 아둔해지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더 세워서 행하는데 더 치우쳐진다는 거예요. 또한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품었는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죄가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물론이고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또 질서, 가정, 원칙, 사람들,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까지도 귀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평과 대적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불순종과 악을 깨닫고요. 그것을 정직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죄가 죽는 것만큼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면 품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력한 기도 생활하는 둘째 원인은요. 불법한 삶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면서 살도록 명령하신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 역겹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없는 성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세모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죄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나타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골적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부패되어서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해져야 합니다. 진실한 삶 없이는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의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롯해서, 인간을 비롯해서요, 모든 우주의 만물의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그 법칙 안에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죽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음의 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벌레부터요,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아름답게, 보기 좋게, 주님이 보시기 좋게 주님의 창조 목적을 의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정말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의지적으로 거스릴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특별한 은혜가 잘못 사용되잖아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추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과는 도저히 같이 없은 거룩한 하나님 옆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이 든 아주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는 자기의 기도 생활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4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주고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이 든 성도가 정말 놀라는 표정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이세요? 그렇다면 나머지 20시간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다는 축소 모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그 몇 시간, 몇 분 이것만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이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중요하고요. 기도의 중요성은 훨씬 더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더더욱이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죄로 인해서 존재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과 순종의 관계가 기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청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갖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청종입니다. 듣는 것.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르는 개가 상아래에서 루터가 먹고 있는 빵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쳐다보는 개의 시선이 빵 있는 쪽, 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대로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루터가 유심히 보고 의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주여, 이 개가 빵의 생각과 시선이 집중된 같이 나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앙망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보기에 온전히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없으면 그는 잘 훈련된 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해진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의 사회생활에 질서를 주어서 규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둘째는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 대신 예수를 그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에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요,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표지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로 표지판이 있으면 뭐 여기서 만약에 뭐 뉴욕 40마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을 더 가야 되고 얼마만큼을 더 시간을 들여야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표지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표지판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도 목표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요. 자기의 거짓된 모습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주님의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잘못된 생활의 태도,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등을 보지 않는 사람들,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운명만 탓하고요, 정말 저 환경만 탓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한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소망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것은 쉽고 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영적 노동입니다. 그래서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주는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신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존재를 정말 막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여러분 막 그런 어떤 계기로 막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기도의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얄팍한 기도 생활 속에 깊은 은혜가 깃들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얄팍한 기도 생활 속에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요, 주님 없이 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매일마다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요, 뉘우치고 고치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삶 없이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해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종, 그리고 진리의 음성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한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삶은 진실하지도 않고요, 진실은커녕 진실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또 기도하자고 권면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여러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전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로 드려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성전에 조용히 무릎 꿇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요, 근데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그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그냥 흩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애쓰는 삶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조그만 소리로 잠잠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채드위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진실한 삶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맞춰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열렬히 구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담대함과 거룩한 열정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리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씨름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그냥 몇 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며 지낸다면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가증하다고 역겹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와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